제가 이게 목소리 잘안 쉬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좀 목소리 쉬었어. 소리를 마치고 왔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주신 덕분으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있는 베델 교회 청년부 수련회 인도하고 또 주일 예배까지 일부에 사부 또 감사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잘 마치고 왔습니다. 한달 전에 독일에 제가 유럽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한마음교회에서도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루 수련의 기간이 짧은데도 좀 하나님이 더큰 은혜를 많이 주셔서 참 여러분의 기도였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제가 주일날 마지막 그 수련에 끼어 있었으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공격형 예배 이런 제목으로 타이틀로 제가 말씀을 전했었어요. 뭐 예배를 공격적으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최근에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좀 마음이 있어서 저그 공격형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에 맞게끔 예배 또한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전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힘든 삶을 회복해야 될까? 이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이런 살다 보면 그런 참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는데 성경에는 그 회복은 되게 간단하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하나님께 가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당자 비유가 있잖아요. 집 나가가지고 완전 다 까먹고 그 부정한 짐승, 그 돼지를 그 치는 케어하는 그런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그 돼지가 먹는 음식도 먹을 수 없는 돼지보다 못한 비참한 그런 상태가 되었지만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더라.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시켜줘. 완전히. 그래서 우리의 삶의 완전한 회복은 아버지께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막막한 어떻게 해야지 하는 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했던 그 둘째 아들 같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장 확실한 액티비티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위는. 예를 들면 구제는 사람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성교도 사람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교육은 사람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받는 일이지만 사람을 섬기는 데 집중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최상의 행위예요. 예배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지 않는 예배가 안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야 돼요.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잘 되면 영광받고 못하면 서운해하고 다 인간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을 위한 그게 구제든지 뭐 사회를 바꾼다든지 선교든지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을 향하여 돌진하는 그 예배에 헌신하면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죠. 그 모든 것을 받아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잘못된 사회도 바꾸고 또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근원적으로 우리 삶이 새롭게 될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탄이 너무 잘 알죠. 다른 것 해도 다 좋다. 뭐 전도도 해도 좋고 교회 봉사도 다 좋다는 거죠. 예배는 하지 말라는 거죠. 예배를. 예배를 해도 대충 하라는 거죠.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그냥 집에 있고, 여행 가면 여행 가고 가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뭐 시간 안 되면 안 되고 대충 하라는 거죠. 열심히 많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죠. 예배를. 그래서 예배를 중간에 두고 사단이 엄청나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니까 예배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배를 그냥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아, 예배 사모해요.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요. 아, 예배 좀 드려야 되고 싶어요. 그냥 적당한 그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죽느냐 사느냐 목숨이 걸려있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같은 입장으로 반드시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는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된다는 이런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공격적으로 공격하는, 전쟁하는 공격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릴 마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예배는 허물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격적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좀 강하게 좀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딱 시간 중에 30분을 꾸준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그 예배를 많은 시간도 아니에요. 하루에 딱 시간 정해서 30분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개인적으로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꾸준히 시간을 정해서 개인 예배를 드리는 거, 그 쉬운 건데, 그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쉬운 것이 꾸준히 되던가요? 15분짜리, 요즘 15분짜리 영상들 나는 두 개만 봐도 그게 30분 되는데. 근데 두 개만 봐도 될 것을 안 봐도 확보할 수 있는 그 예배 시간을 돌아보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오면 이번 주는 주님과 함께 하지만 매번 돌아오면 꾸준히 하나님 앞에 머물기는 커녕 덜쑥날쑥한 거 보면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 의지가 약한 것도 있지만 의지 약한 것과 다르게 그 약한 의지를 꺾어버릴 만큼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하루의 삶을 승리하게 만드는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는 그 예배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공격적으로 예배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 예배의 삶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나누었는데 되게 저도 그렇지만 함께 청년들이 참 은혜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수련을 마치고 그 청년부가 1, 2, 3부로 돼 있었어요. 각 부서마다 파트타임이든지 인턴이든지 사역자들이 있었고 전체 책임지는 이제 목사님이 계셨는데 네 명의 사역자들도 되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예배하자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번에 한번 공격적으로 예배해보자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반짝 전쟁하듯이 게릴라전처럼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불쑥 나타나는 게릴라전처럼 게릴라 월십을 해가지고 수련회 바로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에 광고 하루 만에 하고 반짝 모여서 우리가 한번 예배하는 일을 하자고 아이디어를 내서 게릴라 월십 해가지고 하루 딱 광고하고 모이자 그랬는데 그 청년들이 130여 명이 하루 광고에도 모여가지고 밤 11시까지 뜨겁게 예배하고 서로 안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어떤 행위자매들은 그날 이미 예정된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축구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아니야 게릴라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그 유니폼 입고 그 예배당에 참석해가지고 진짜 얼마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조그만 예배실 했는데 꽉 찼어. 진짜 딱 좋죠. 꽉 차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처럼 기도하는데 많은 회복이 치유가 있었다라고 진짜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해주었고 지금 또 수련회 간증할 때마다 눈물로 간증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실은 세 분만 예배드린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 저도 이해할 정도의 참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면 그 이유를 굳이 찾아본다면 역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진하는 것. 아무리 살면 많은 이슈가 있지만 앉아서 백날 서로 회의하고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끼리 모여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친한 친구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또 홀리데이 내가 여행 다녀도 그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딱 세 번만 예배해도 완전히 삶이 태도가 달라질 정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타 종교와 다른 게 있어요. 타 종교는 책 던져주고 경전 던져주고 그것을 네 힘으로 열심히 지켜보라는 거, 열심히 올바르게 살아보라는 거. 그러나 우리는 유튜브 시간 하나 조정할 수 없을 뿐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책을 던져주어도 우리는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책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성경책의 주인공이신 이 성경책이 증거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향하여 인격을 상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진하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그분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 예배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그 힘을 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거죠. 자기 삶을 바로 세워가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인격을 상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냐 행위가 아니냐고 말 가지고 계속 장난치는데 행위가 중요하죠. 행위. 그러나 어떤 행위냐는 거죠. 어떤 행위. 우리의 행위는 타 종교 행위는 책 가지고 열심히 지켜보겠다는 행위지만 우리의 행위는 그걸 지켜내게 하신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께로 향하여 가는 행위란 말이죠. 의지하고 믿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분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은혜를 준다는 점에서 굳이 행위를 말하면 굳이 우리 의지를 이야기한다면 최고의 의지는 최고 열심히 해야 될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분께 나아가는 예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분과의 관계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서 그 변화를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기쁨,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4장 4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Always.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쁨이 아니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때?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 관계에 헌신하기 시작할 때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행편이든지 항상 기뻐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돌진하는 것이 주님 관계에 헌신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들어오라고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 관계에 헌신하라고 하는 그 비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비유죠? 예? 무슨 비유죠? 주님에 거하라고 절대 떠나지 말고 구하라고. 예, 우리 유정민 집사님 말씀하셨죠. 포도나무, 예수님 포도나무이시고 그 포도나무에 탁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그 가지를 우리에 비교하시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그걸 강조하시면서 그 비유를 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비유를 드신 이유를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즉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하면서 거하라고 말한 이유는 이거 뭐라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넘친다. 기쁨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 주님 안에 거하여 그분의 기쁨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삶이 시작돼요. 그 첫 번째 놀라운 삶은 상처 주는 사람들을 받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빼앗기게 하는 가장 큰 요소는 사람이에요. 기분 되게 좋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쁜 말을 해버리면 무시해버린다든지 억울한 일을 내게 뒤집어 씌운다든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기쁨이 떠나가고 분노가 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진 자들은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사람이 주는 그 상처, 그 상처도 받아내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이 네 장밖에 안 되는 이 빌립보서에 보면 17번이 나와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이끌어 기쁨의 서신 이렇게 불러요. 근데 빌립보서에 보면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보면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이 단순한 우리가 말하는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그냥 기분 나쁘고 이런 차원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내용에 보면 바울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괴롭히는 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이 서신을 썼거든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되게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일단의 어떤 믿는 무리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동안에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면서 자기에게 동조하는 세력들을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설득시켜서 자기 편을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고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이 믿는 형제 자매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하나. 근데 바울이 보였던 그 관계 되게 어려운 힘든 상처가 될 만한 일인데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7절 18절을 보면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 즉 막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와 경쟁하듯이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진 이 기쁨은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너무 화날 일인데 불구하고 기뻐할 것이다.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 헌신할 때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에 수없이 힘들게 만드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마다 똑같아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 기뻐하라고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용, 넓은 마음, 품어주는 그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리라는 거죠. 왜? 주님 안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져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주 안에 기뻐하라고 말한 다음에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죠. 빌립보서를 좀 읽어보면 나오지만 4장만 봐도 1절부터 좀 읽어보면 나오지만 이 두 여인이 교회에서 정말 영향을 주는 두 리더가 여인들이 둘이 싸웠어요. 바울이 이름을 언급하면서 서로 합평하라 할 정도였거든요. 이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이 주님 안에 기뻐하고 그 기쁨이 주는 그 마음으로 그 힘든 관계를 극복하라고 넓게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구를 이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특별히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심판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오른쪽에는 양 같은 사람들, 왼쪽에는 염소 같은 사람을 앉힌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양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들을 향하여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가 뭐죠? 성가시고 기분 나쁘게 하고 시간 투자하게 만들고 돈 들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드는 일도 많고 섬겼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알아주지도 못하는 가장 너희 가운데 가장 성가신 인간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나를 사랑하듯이 섬기고 사랑했을 때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셨고 교회 봉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행동도 잘하고 있지만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사람들하고 다투고 소자 같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렇게 싸우고 주님을 위해서 난 섬겼습니다 말하지만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너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나를 대하듯이 존중하고 섬겼느냐, 그것이 기준이었단 말이죠. 적어도 거기 모인 사람들 다 예수 믿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주님의 기준이 뭐냐 하면 얼마나 사람을 품었느냐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내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다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것이 기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관용을 모든 사람의 관용을 넓히라 하면서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힘든 인간관계,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극복하게 하는 힘은 주님 안에 나아갈 때 거기서 주는 그 기쁨이 넉넉해서 사람의 기분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좀 기분 나쁘게도 허허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분이 안 좋으면 조그만 말해도 예민해가지고 막 와, 왜 이렇게 가민하게 반응을 해? 별말 아닌 가지고 왜 그래 화를 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수많은 상처 주는 관계들을 품어낼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 앞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놀라운 또 다른 삶은 어떤 고난도 어려운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인간관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 안에 기쁨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보 우리 힘내자고 우리 할 수 있다고 여유를 가지지만, 기쁨이 없으면 분노가 있고 짜증이 나면 편안해도 삶이 어렵고 잘 살아도 삶이 고통스럽듯이 내 안에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어려운 삶을,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모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을 주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을 아주 연거푸 강조했던 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와 관련한 비슷한 성격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바울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죽더라도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도 기뻐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말씀이죠. 읽어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즉 이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제사라고 비교한다면 그 위에, 너희의 그 신앙 위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피를 붓는 내가 순교한다 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라고 기쁨을 네 번이나 걸쳐서 말했는데, 이 기쁨의 상황이 순교의 이야기를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이 기쁘다고 말할 만한 이 고백을 보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죽음도 무섭지 않을 만큼 그 어떠한 어려운 환경도 이겨낼 만한 그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봐도 6절, 7절에 보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 주님 주신 기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6절, 7절 그 유명한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기뻐하시옵시오. 그 다음 인간관계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전제가 염려가 있다는 거죠. 상황적으로 뭔가 염려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기뻐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어서 보면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으로 나간다고 이야기했어. 무슨 말이죠? 모든 것에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건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야기해요. 기쁨의 원인이 되신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전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를 갖게 하죠. 여러분 비슷한 것 같은데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이 있어요. 생각하고 기도해요. 기도도 생각도 비슷해요. 우리가 기도도 말로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마음에 두고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생각하고 비슷하게 보이는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생각은 염려하면서 하는 이 생각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염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특징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어서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우스워요. 왜냐하면 염려가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상 기도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니까 이게 서로 모순이잖아요. 감사라는 것이 염려되는 것이 없어져야 그래서 감사하는 것인데 지금 염려가 되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건데 기도할 때는 감사함을 아뢰라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잖아요. 가능할까? 여전히 염려되는 문제가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예를 오래전부터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죠. 예를 들면 정말 내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손보일 때도 마땅치 않고 장학금 주는 기간에도 어플라이 해보지만 쉽지 않고 그렇게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자기를 너무 잘 아는 정말 오랫동안 자기를 찾았던 한 지인이 자기를 찾아와서 그 딱한 사정을 듣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정한 어포인먼트 시간에 정한 장소에 갔어요. 그 사람을 딱 만났어요. 나를 정말 위하고 돕겠다고 재정이 넉넉한 그 사람이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났을 때 감사합니다 등록금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지만 등록금을 내가 폐기하지 않았지만 나를 돕겠다 하는 선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그 사람이 직접 그 자리에 돈을 아직 주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일 경우에 나를 정말 이해하는 분일 경우에는 처음 만났을 때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이지만 감사해요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시니 감사해요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푸념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뭐 가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믿음의 기도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자기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 얼마나 내게 선하신지 모르는 채로 그냥 넋두리 하듯이 쏟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내가 죄인되었을 때 하나밖에 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밖에 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하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 내가 앉아서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로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가장 귀한 것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전히 염려가 있지만, 여전히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는 내 마음에 흐르는 정서는,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가장 감정은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분이다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 그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구절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 끊임없이 기도함, 감사가 이 세 세트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 앞에 돌진하는 거죠. 항상 주님을 끊임없이 찾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든지 간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안에 많은 염려가 있지만 주님 앞에 선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염려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두 교회 수련을 인도하면서 기도해 주면 특별히 느낀 것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한 시간 정도는 꼭 제가 기도 시간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 주는데, 뭐 한 시간 안에 다 할 수는 없죠. 한 50여 명 하면 다 지나가니까 나누어서 이렇게 전체 성도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뭐 기도할 때가 특별한 뭐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기도하는데 그냥 떠오른 생각이 있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건데, 근데 기도받은 친구들은 조금 전에 기도한 내용을 바로 목사님 오셔서 그대로 기도해 주시는 것이 놀랍고, 마치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목사님이 어떻게 내 상황을, 내 삶을 다 아시듯이 꼭 필요한 부분을 그 집어서 그거를 꼭 기도 시간에 언급해 주시니 하면서 그게 놀랍다고 이제 나중에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를 아시구나 해서 이제 그 같은 감격이 있어서 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이렇게 부르짖고 나아가고 다시 주 앞에 열정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이제 수련에 같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근데 저에게 다가오는 인상은 좀 달라요. 제가 특별히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냥 해줄 수 뿐인데 뒤에 피드백을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이런 거죠. 진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보다. 어떻게 우리 기도한 걸 그대로 듣고 본인이 그냥 중얼중얼한 것인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대로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셨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다 알고 있구나,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제가 더 깊이 확신하게 되는 거죠. 저의 기도 생활, 제가 혼자 중얼중얼할 때도 마치 하나님 이 기도 지금 듣고 계시는 것 계시지,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그렇지 주님은 역시 알고 계시지, 제가 기도했지만 그걸 통해서 제가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처럼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더 많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제가 특별히 기도 안 해줘도, 안 해줬어도 이미 하나님은 듣고 계셨던 거잖아요.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컨펌에 지나지 않고, 안 해줘도 기도를 받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를 다 이해하고 계시다는 사실, 선하신 하나님이시라 사실인 거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들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데 이 같은 은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과 관계 헌신하게 될 때 이런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특별히 어떤 감사할 제목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도우시고 인도하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아니, 인간관계 힘들어도 상황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아는 자들, 그 주님 안에 거한 자들은 설사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빼앗기 않는 기쁨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행위가 뭐라고요?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분 관계에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삶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저 주는 선물이고 우리는 다만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사실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안에 각오해야 하고 다짐할 것이 하나가 더 있다면 그것은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이는 그냥 이번 주 열심히 큐티해야지 그 정도 말고 공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정하고 싸우듯이 매일매일 열일 제쳐놓고 그것을 가장 중심으로 두고 헌신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상황은 훨씬 안 좋고 훨씬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더 큰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끊이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항상 추수감사주일처럼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 감사의 삶을 회복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간으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